라디오로 여는 세상,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태훈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동부 도호쿠 지방에서 지난주에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진 자체보다도 밀려오는 쓰나미가 더 무섭고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1m 정도의 쓰나미가 일부 지역에서 있긴 했지만은 큰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지진열도 일본의 지진 공포,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지금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지난 4월에 발사 실패한 미사일의 예전 경로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의 경우에는 상공을 통과할 지역이어서 이지스함을 파견하고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하고 주민들에 대한 비상경보 체제의 확인 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 장면이 일본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지스함의 경우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한 척을 한반도의 동해 지역에 또 두 척을 오키나와 주변 지역에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 척의 이지스함에는 해상 배치형의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시키고 있고 일본 방위당국에서는 해상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여타 이지스함도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사일 발사를 연기한다는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의 대응 변화 어떻습니까?
발사가 예고되었던 첫날인 12일 노다 총리와 모리모토 방위성 장관 등이 아침 7시 이전에 각각 집무실에 출근해서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사를 연기한다는 관련 보도가 있긴 했지만은 국제기관에 대한 정식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지금의 생각입니다.
네.
일본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경부터 북한이 지금 시기에 태세를 택해서 발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봄, 여름이 아니라 이 시기에 발사하는 것은 처음이고 동창리 발사기지 주변의 최근 기온이 영하 14도 정도로 매우 추운 날씨인데다가 12월 북한의 북부지방에서는 시베리아 강풍이 불고 있고 발사 직후에 미사일 자체의 자세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또 발사 이후 상공 1만 미터 지점에 가면은 초속 100미터 정도의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고 로켓 내에 있는 공기의 수분이 얼어붙어서 미사일 내에 전선 종류를 절단시키기도 쉽다는 점에서 북한의 12월에는 발사하기도 어렵고 발사를 해도 정상 궤도로 진입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발사를 연기하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도쿄와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3를 모두 7군데 배치시키고 있는 등 북한 미사일 발사에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발사 연기에 대비해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 공식 발표 이전에요,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일자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기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전에 일본에 통보를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근 북한과 일본 간의 다소나마 화해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외무성 국장급 간의 대화를 비롯한 일련의 대화 무드를 염두에 둔 북한 나름으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전 통보가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통보를 해온 시간도 북한이 미국에 한 사전 통보와 거의 같은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북한이 일본에 대한 향후 외교적인 유화 자세를 메시지에 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일본에서 또 오는 16일에 총선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총선에서 야당인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엇보인다고요?
중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전체의 외교 안보 등 긴장 국면의 전환 등을 위해서라도 그 결과가 대단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번 달 16일자에 실시될 일본의 총선거입니다.
네.
지난 6일자 니혼 게이자신문 조간 일면 머리 기사를 보면 현재 야당인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야당을 하고 있는 노다 총리의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자민당이 만 4년 정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다는 모양새가 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야의 자리 바꿈이 그 현재의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잣대를 놓고 본다면은요.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자민당의 유세 내용이나 주장, 주의, 노선을 들어보면은 중국을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자극하고 서로 하려면 해보자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본 국내 정치로서는 자민당의 단순한 여당 복귀가 되겠지만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본다면은 중국과 대결 자세 강화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의 새로운 체제와 어떤 모습으로 줄당기기를 전개할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극우 세력인 일본 유신의 회와도 그 자민당이 연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요?
네.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3분의 1을 가지야지만이 자민당이 평소 원하는 대로 헌법 개정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민당의 주장 생각과 일본 유신의 회는 주장 생각에 근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선거 이후에 자민 유신 간의 강경 우익 연립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태현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